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오늘 메시지는 여리고 성 멸망에 대한 일반의 의문과 질문들에 대한 한 작은 해명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붕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취한 승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침입을 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는데 가축까지 죽였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승전 무드보다는 회의가 들고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왜 자범죄가 없는 그 손으로는 철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였어야 하는가? 또 왜 가축은 죽여야 되느냐? 가축이 뭐 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잇따라 생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이느냐는 거죠. 뭐 가나안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뭐 한 사람에서 죽인 일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강탈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할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또 그런 지시를 하시는 하나님은 극도로 폭력적이시지 않은가? 부도덕하시지 않은가?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침입을 하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편에 있을 요단강 동편 땅에 있을 때도 거기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진멸을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자비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일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말하기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물론 뭐 악한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심판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 주권자시니까 본인이 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글쎄요, 교리적인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갓난 아이들까지도 몰살을 시키는 그런 잔인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하고 이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고 무자비하고 혹독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는 분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구약 하나님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이 스토리를 읽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대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이 세상에 이 숱한 고통들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신이 존재하지만 그런 세상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혹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뭐 있다고 해도 믿을 가치가 없다. 또 이런 것은 능력이 없는 신은 뭐 존재하지도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있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죠.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고난에 부딪히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죠. 뭐 불의의 사고로 부모나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치병도 있고 지체 장애인으로서 태어나는 사람, 고문과 성폭력을 당한 사람, 인신매매, 뭐 납치로 황폐해진 인생들, 대규모 전쟁 살상, 난민의 비참한 생활, 강제 수용소, 감금, 뭐 테러 집단의 무차별 살류, 기타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인간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아까 고난 문제를 시원하게 해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악한 문제들, 이런 고통들을 간단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존재와 고난의 현실은 많은 부분이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기 위해서.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뭐 훌륭한 신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보고 듣고 당하는 고난의 엄연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인정을 하고 겸비하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성경은 물론 뭐 궁극적인 해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간단해요. 아까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해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죠. 고민을 해야 되고 성경을 더 보다 깊게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다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분량 거기에 따라서 십자가의 조명 속에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다 해답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라고 했죠. 그 모든 것이 해결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다시는 죽거나 애통하는 것, 질병이나 이런 것이 없는 때가 온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거성의 학살 문제로 돌아가서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학살이에요. 또는 인종 청소입니다.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고 그 성체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면 믿음으로 가서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 애기까지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철저한 영적 싸움의 예시다. 통째로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것이다. 악의 진지를 가서 파쇄하고 우리가 그 땅을 그리스도의 땅이라고 선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서로 뭐 영적 해석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해석이 원리적으로 영적 싸움에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요. 상당 부분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10절에 애기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뭐 사람들 잔인하게 살려달라는 거 인정사정 다 죽여버렸어. 동물까지 다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가나안 정복의 잔인성을 경감시키려거나 성형시키려는 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놓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 과연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인가 아닌가 이 기사가 정말 우리가 보고 하는 대로 그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나은 접근 방법 없을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아마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일부 신자들을 포함해서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관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자체의 역사적이고 또 신학적인 문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그 의미, 그 문맥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러니까 땅이 없는 한 참 방랑 민족이 영토 확보를 위해서 다른 나라로 침입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전쟁 방침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무자비한 그 스타일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표준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국의 주권을 무시한 인종청소라든지 양민학살이 아니어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가나안 정복은 소위 말하는 성전, 홀리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성전과 여호와의 전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전쟁 스토리에서 이게 식상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당시의 근동문화, Near East, 근동문화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인 입장에서 현대사회의 현대문화와 현대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제네바 뭐 협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유엔 국제 전범 재판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전범이라는 개념이 뭐 거의 없었어요. 자기 나라 백성을 학대한 지도자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관련돼 가지고 그 지도자를 잡아다가 재판하고 그럽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또 너무 많이 학살을 했다고 해서 전쟁 때 감옥에 넣지도 않습니다. 전쟁에 특별한 룰이 없었어요. 고대사회에서. 현대 선진국에서처럼 뭐 인권운동이다, 뭐 인종차별을 뭐 반대한다든지 유학자를 보호한다든지 뭐 그것이 법으로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스토리를 당시의 전쟁 문화 그 당시에 하던 전쟁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전쟁 문화와 그 전쟁을 소술하는 그 방법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현대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사실상 인류 역사 가운데서 현대처럼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살상된 예가 없어요. 과거에는 뭐 화살 정도 뭐 기껏해야 뭐 한 발 두 방 쏜 그런 단총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규모 살상을 할 수 있는 전쟁 무기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인명피해를 일으켜요. 국제법이 있지만은 여전히 잔인해요. 여전히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흔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전쟁을 이런 것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정당화시키거나 테러단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유의 투사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전이라 그러면은 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니까 의로운 전쟁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또 그렇게 정당화시키고요. 그래서 온갖 만행을 자행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모슬렘 테러 집단들, 이 사람들은 자폭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지하드라고 일컫는 성전으로 순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라신이 있는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기독교에서도 과거에 성전이라는 깃발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모슬림들 많이 죽였어요. 막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모슬림 교도들이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안 죽였나요? 구교와 신교끼리 많은 살상을 했습니다. 전쟁 엄청나게 했어요. 또 뭐 스페인의 경우는 종교재판 때 유대인을 그냥 카톨릭으로 강제로 그냥 교정시키려고 했고 그 말 안 들으면은 다 고문하고 죽였죠. 종교계에게 가담한 사람들도 많이 잡아 죽였고요. 끔찍한 고문을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물론 바른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라도 그릇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실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War of Yahweh,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결정해서 인간들의 힘으로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은 이 여리고 성의 그 공격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인 원수를 공격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그 원수들을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총살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장군이 왜 칼을 에든 그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총사령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전쟁을 명령하고 여호와가 전쟁을 그 작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대부분 경우에는 그 언약 백성이 동원되고 승진이 이미 보장된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에서는 그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 활동에 의해서 적군이 이제 멸망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서도 천재 지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전염병 같은 걸 통해서 적군을 하나님이 죽이고 이기시죠. 그래서 사람이 일으키는 소위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전쟁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정당시하는 것은 그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또 하나의 문맥에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헤렘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니 헤렘이라고 했어요. 그 헤렘의 문맥에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랬거든요. 6장 17절에서 온전히 바친 다 바치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어요.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이제 바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파괴를 해서 드리기로 이렇게 작정됐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devotion to destruction. 그래서 헤렘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문상에 기록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모압에서도 헤렘을 실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당시에 있었던 전쟁 스타일 중에 일정 부분을 사용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다 죽였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전쟁을 그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정죄하고 완전히 그 물리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뭐 전쟁 때문에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헤렘은 액면으로 보면은 그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근데 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헤렘을 선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렘이 선포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그 적용을 한, 헤렘을 적용시키는데, 헤렘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서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헤렘이 선포가 되면은, 그런 전쟁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도 가져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 자신이 주관하고 통제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도 전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죽여서 바치고 물질은 어디다 바치냐면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헤렘 방식은 사실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훨씬 더 완화된 형태로 적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됐냐면 이런 거죠. 가나안 땅에 나라에 대한 일반 원칙은 다 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과 좀 멀리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화친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뭐 공격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일어난대요. 먼저 화친을 제한하라. 뭐 지나가는 길이라든지 또 멀리 있는 나라라든지 전쟁과 관계된 주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먼저 화친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전쟁 안 하겠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냥 길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은 뭐 물 좀 부탁합니다. 뭐 그런 거 좀 공급받고 우리가 돈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 그러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저쪽에서 오히려 나와서 전쟁을 걸어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죽였어요. 그런 예가 그 요단 동편에 있던 헤스본이 있는데 헤스본의 왕 시혼입니다. 그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을 통과하겠다니까 말 안 듣고 그냥 거기서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 내에서도 여리고 성하고는 다르게 여리고 성 다 점멸했지 않습니까? 그건 달리 사람은 멸절을 시켰지만 물건은 가져라 하고 허락한 일도 있어요. 대체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공략이 가나안 정복의 어떤 전체 정복에 있어서 하나의 정형이었다. 이것이 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모든 성읍을 그런 식으로 다 박멸하지 않았습니다. 애도 죽이고 뭐 동물까지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 여리고 성의 공격 방식을 여호와의 전쟁의 어떤 표준 모델로 삼는다면 역사적인 사실을 바르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려할 것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이 소설한 승진 기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이 승진 기사의 소설 방법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가? 왜 이런 식으로 적었는가? 그것이 당시의 소설 방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과장법을 썼어요. 무슨 소설할 때 아수르, 바벨론 그런 또 애굽의 전공 비년기에 보면은 그 다 기사가 이제 적혀 있는데 보면 엄청나게 과장을 했어요. 가서 뭐 시를 말렸다든지 뭐 엄청난 수의 적군들을 몰살시켰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런 철두철미한 멸살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다 그렇지 않았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진술을 우리가 액면으로 보면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식상하는 거죠. 모든 땅을 단번에 빼앗고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그 다음 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그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정떨어지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수사적인 과장법을 사용해서 승전 기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만 드러나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죽이기보다 부려먹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 여름에 불 떼고 뭐 음식하고 뭐 양떼들 목양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야 너희들 다 해.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줄 테니까 그런 거 해라. 그러니까 그럼 뭐 얼마든지 그러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노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때문에 화끈이 되죠.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오히려 점령하고 공격하고 그랬죠. 그래서 단번에 가나안 정복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어요. 사실상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공존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만일 다 죽였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곳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살 수 있었겠어요? 물론 가나안의 요충지에 있던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왕국의 요새들은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왕들도 물론 죽였고요. 가나안 전 지역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수아서라는 것은 당시의 문학적 장치인 과장법을 이용해서 가나안 정복 기사에 적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런 전쟁 소설들이 뭐 진술이 터무니없는 그런 거짓으로 볼 수는 없죠.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진술하는 방법은 당시의 근동 사회에서의 전쟁 기술 방법을 따라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헤렘의 끔찍한 살육이 주는 혐오감을 제거시키지는 못합니다. 과장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참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다는 표현을 문자적인 전적 파괴로 보거나 인종 말살을 위한 대량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대적 의미의 집단 학살은 인종 우울주의를 내걸고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그야말로 그 에스닉 클린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인종 우울주의는 어떤 이유로서도 성경에서 다 금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심지어 뭐 다른 나라로 다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공을 인종차별이나 우월주의에 의한 인종청소나 인종말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한정된 그 기간 동안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가나안 정복에서 사용된 이 헤렘의 전쟁 방식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사실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에요. 유일한 목적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이리로서 사용하고 그쳤습니다. 헤렘 방식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후 세대에서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전쟁 자주 했지 않았습니까? 자주 했지만 한 번도 헤렘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그 역할이 끝난 전쟁 이벤트를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는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헤렘의 전쟁 방법은 폐지됐다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오신 새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국가 단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국가 행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정 국가 체제 하에 있었던 모세법을 더는 적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헤렘의 방법을 굳이 택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을까? 여전히 이런 질문이 또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저렇게 하셨나? 이렇게 묻는 습관이 우리에게 버릇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의 정복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꼭 글쎄 헤렘의 전쟁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다른 방법도 택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그 죄악을 그 관영한 넘치는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그런 고난 죄악 악의 존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계시된 범위 내에서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